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또 체육관 각 룸에서 예배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동서남북방향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인사 다 하셨습니까? 인사가 너무 좀 짧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실패하면 나머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이게 저녁 예배 이렇게 꽉꽉 3,500명씩 또 때로는 4,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가 또 있는지 몰라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공동체가 이렇게 청년들로 가득이 메워진다는 것이 이 시대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TV 시청으로 말하면 황금 시간입니다. 뭐 개콘을 비롯해서 뭐 어마어마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그 걸음과 심령 자체가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이성은 왜 실패했는가? 여리고성의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데 아이성은 왜 실패했는가? 첫 번째 목적이 초점이 전쟁의 원리를 순종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힘의 원리로 이해한 까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은 소수니 2, 3천만 올라갈지니라. 기억나시죠? 절대 가나안의 어떤 전쟁의 현장도 힘과 힘의 논리로 비교해서 싸울 전쟁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올인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곳을 모두가 달려들어서 순종해야 될 싸움이었지, 이렇게 힘과 힘의 논리로 비교를 해서 아뭐저 작으니까 뭐다 올라갈 필요 없겠다, 이 자체가 이미 그 전쟁의 전선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전쟁의 전선을 잘못 이해해서 패망한 국가가 있죠. 월남전입니다. 월남전 때는 미국과 연합군이 또 월남 군대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신무기와 아주 좋은 병력들을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월남전에서는 패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월맹군은 당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구식무기에 변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군을 몰아냈어요. 좋은 병력의 집단인 연합군을 몰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에 거기에 참전했던 어느 병사가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의 회고록에 증언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각하, 우리는 왜 이역말리 그곳까지 가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전쟁의 이유를 몰랐다면 끝난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땅 뺏기 전쟁을 했어요. 월맹의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월맹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전선을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에는 어느 전쟁도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기의 비교로 병력의 수의 논리로 싸워서 이길 전쟁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작은 군대를 가졌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땅일진된 그냥 순종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총칼로 빼앗는 전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물건에 손을 댔죠. 단순한 도둑질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건을 바칠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 바친다는 말은 죽여서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가나안의 모든 것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이미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렸어야 마땅했는데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죽음에 손을 댔다는 것은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의 결과를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실인, 즉 구별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들이 시체나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명령 속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여서 드려야 될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 말은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거역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가져오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죄가 파고들었던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십시다.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오늘 본문이죠. 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리고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4절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15절을 먼저 보십시다. 우선 여기 15절을 보니까 언약을 어기고 훔친 죄를 뭘 어겼다고 크게 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한 도둑질,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리트, 언약을 어기고,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구속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놓여진 관계를 중요하게 지금 물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망령되이 여겼다. 이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망령이 들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망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좀 재밌는데 한번 그냥 외려우니까 졸음도 쫓을 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네발라. 다시 한번 할까요? 네발라. 뭐 잘 안 외워지면 그냥 네발로 이렇게 그냥 외우십시오. 네발로. 근데 이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을 네발라, 망령되이, 즉 언약을 어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결혼 예식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축하객들이 오시죠? 오시면 그분들은 사실 축하만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엄숙한 언약식에 뭘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가 선언하기 전에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이 축하객들 가운데 이 결혼에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요. 겁나죠.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 가운데 결혼을 제일 늦게 했거든요. 뭐 자랑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결혼식에는 많이 따라다녔는데 한 번은 어느 친구 결혼식에 우리가 장난한다고 애가 하나 왔다 갔다 하길래 야 이리 와봐 아빠 그러고 빨리 가. 이 녀석이 진짜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하여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런 장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장 떨리는 일입니까? 이유 없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애가 하나 아빠 그러고 들어와 보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여기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은 단순한 남녀의 한 몸과 합방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에 걸려서 이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법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항상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남녀들이 헤어지죠. 그러면 거의 핑계가 무슨 이유를 대요. 뭐 성격 차이로. 그런데 솔직히 그것은 비겁한 핑계입니다.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이 베리트라는 말 속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언약을 깬다는 것은 책임지기 싫다 그 말이에요. 아주 비겁한 거죠. 적어도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이 네발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 이걸 망령되이 또는 언약을 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깬 거예요. 뭘 언약을 깼죠? 다른 물건에 손대는 것으로 언약을 깼어요. 나중에 이 내용이 어떤 모형으로 계속 선지서를 통해 소개되는가를 한번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16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시작. 삽대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대의 손자의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그러자 아간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 22절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이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우선 이 아간이 죄를 범한 경로는 간단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들어왔던 그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뭘까요? 즉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경로가 죄를 타고 아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고 탐내었다 그랬어요. 보고 탐내었다. 이것은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즉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 속에 빠질 때 정확하게 나타났던 경로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으로 발단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이 어째서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성경은 말씀의 변개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어떻겠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장에 그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2장 17절의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정확하게 배치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7절 2장 시작.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되었던 그 죄의 경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순종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선교를 하기 전에 그거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을 읽는 말씀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로마 시대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붙잡혔던 무모한 열심주의의 고발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담을 통해서 죄가 파고 들어올 때 그 변질의 근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제일 골치 아픈 이단이 성경만 믿는 이단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아예 이쪽에 길 건너 계신 분들은 그건 걱정을 할 일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경전을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 걱정할 대상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만 믿는 이단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요즘은 또 우리 특별히 젊은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스토아 학파들의 그 아류인데 지식, 깨달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뿌리가 되었던 스토아 학파들의 근본 그 기초예요.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깨달아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주 무서운 젊은이들에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담에게 파고 들어왔던 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죄가 여지없이 그를 무너뜨려요. 보고 탐내어 감추었나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7장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쭉 지금 교독을 한 바대로라면 그 지난주 공부를 했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간.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뜻이 결론에 가서는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사고뭉치로 끝이 나요. 사고뭉치. 근데 그 계파를 쭉 추적해 가는데 한꺼번에 잡아내질 않고 차근차근 유다지파를 뽑아내고 어느 집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간이 걸려요. 근데 그 추적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7장을 다시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서 내 어디 가운데서요? 장막 가운데서. 또 22절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어디에 달려가?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어디에 있어요? 장막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어디 가운데서 취하여?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뭐와? 장막과.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뭐예요?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왜 일부러 이 단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반복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간을 그냥 바로 직접 하나님께서 골라내지 유다 지파를 뽑아내고 또 그 집안을 골라내고 무슨 자손을 뽑아내고 마지막에 아간을 찍어냈을까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었을까요? 한 번에 아간 너지 하고 뽑아내면 간단할 텐데 일부러 지파를 걸쳐서 집안을 골라내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거쳤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장막이라는 단어가 일관되게 반복됐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성경 기자는? 즉 이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 공동체의 범죄가 발생했다. 그 사람만의 죄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만의 죄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죄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정욕의 자랑, 그 죄는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누가 그 죄를 이기셨습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그 죄를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한 다음에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시작하시기 전에 창세기 3장의 현장과 똑같이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세 가지 시험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죄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시험을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한된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그 죄를 다 이기세요. 이길 때 뭘로 이기시던가요? 바이블 세이드. 성경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담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 말씀을 변질시킴으로써 넘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패한 첫째 아담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셨어요. 역시 뭘로 이기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3일 바이블 아카데미 이제 곧 개강하죠? 전부 등록하세요. 이건 두 목사님들이 부탁한 내용 아닙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희 교회에서 개설하려는 이제 학교가 있어요. 세계관 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월드뷰.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싸움은 관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디서 잘못되면 끝나는가 하면 눈,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관 할 때 그 관이라는 게 안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눈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년에는 이 세계관 학교를 또 가정사역원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자란 우리 청년 세대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고 아기를 낳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신혼 예비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또 특별히 이제 막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양육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교회가 이제 갖춰야 되고 특별히 또 그들이 30, 40대가 되면 장년이 되는데 장년으로서의 또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목양적 돌봄도 필요하고 여러 학교가 개설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세계관 학교를 개설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눈을 가지고 다양한 세상의 변화무쌍한 문화를 제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세요. 근데 이 모두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고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택한 자들의 승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이건 둘 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 아담의 죄는 왜 자꾸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나요? 한 사람의 범죄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교회에 교육자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참 두 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봤어요. 교육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약함은 내 약함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슬픔은 내 슬픔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장님들이 나아가서 목양을 해야 그게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유기체적인 관계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성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는 이 유기체적인 관계성을 항상 머릿속에 떨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 뭐 제 마음대로 하라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려져 나감은 내 아픔으로 다가올 때 그게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믿습니까? 교회는 점점 이렇게 메가급이 되어가다 보면 바로 가장 취약점이 그 부분이 취약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그룹으로 묶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3일교회 오셔서 청중으로 머물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록의 날을 따로 정해서 왕창 등록하는 날을 만들 거예요. 우리 3일교회는 특별히 청중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쪽 교회도 한 천여 명 이상이 그냥 예배자여서요. 청중이었어요, 청중. 근데 이 한국교회 요즘 경향이에요. 숨기 좋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 3일교회 보니까 숨을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여기는. 조밀하게 진들이 잘 짜여져 있어서 혼자 어슬렁어슬렁 다녔다가는 신전지 취급받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혼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니면 좀 수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 부서고 들어갔어요. 주차 봉사든 식당 봉사든 어디로든지 들어가서 내가 3일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잘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 교회만큼 할 일 많고 들어갈 부서가 많은 데가 없어요. 1년 내내 팀으로 선교를 나가는 교회 아니에요. 1년 내내 여름 겨울. 그래서 아예 내년에는 이제 선교 파트를 이 헤드십을 따로 그 커미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고민하게 할 거예요. 1년 동안. 지금은 계속 교회가 커가면서 이게 일이 확장됐기 때문에 조금 중구난방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있는 건 있다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좀 헤드십이 딱 정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의 볼륨을 보니까 1년 내내 그것만 해도 바빠요. 뭐 나는 지금도 목사님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이건 또 뭐예요? 계속 물어요 지금. 어? 매주 새로운 게 자꾸 들어와. 새로운 게 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1년 지나야 파괴될 것 같아. 1년 지나야. 이제 두 달 지났는데, 그리고 저는 아직 그 행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위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예, 이제 위임식이 끝나면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서리자가 떼지는 거예요. 그때는 좀 별렀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때는. 근데 별렀던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진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두 달 동안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런데 오늘 드디어 강남교회 담임 목사가 확정이 됐어요. 오늘. 좋은 목사님이 아주 결정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아까 목양실에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 전까지는 이 자식들 버려두고 온 마음처럼 그런 좀 부채감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이게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좀 홀가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강남교회도 잘 돼야 되고 3.1교회는 조금 더 잘 돼야 되고. 또 저쪽 들으면 섭섭할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이렇게 자꾸 3000% 빠질 때는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간이 던져진 데가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우리 자매들만 24절 다 같이 시작. 어디로 끌고 갔죠?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요. 자, 아골, 또 아간, 이게 발음이 사실 히브리 말로 보면 좀 유사해요. 아카라, 이게 사고 뭉치,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 갖다 묻었을까요? 도둑질하면 묻어버린다 그런 의미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요. 예배 시간인데 하여간 여기 신천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삽으로 묻어버린다 그랬대요. 너무 좀 험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아골 골짜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괴로움의 골짜기, 사고 뭉치의 골짜기. 아가는 여기에 던져져서 돌무더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참 성경도 참 살벌하다. 뭐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길 이유가 있을까? 그냥 벌 줬다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살벌한 기록을 남길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한 군데만 좀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2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2장. 4절을 볼까요? 4절. 자, 너무 본문이 기니까 4절부터 쭉 15절까지 교독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간 하는 데까지 하십시다.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끊고 좀 앞을 잠깐 보실까? 이 호세아서는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이 났죠. 아까 네발라 이 아간의 범죄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고발하고 있었죠? 다른 남편과 음란한 짓을 행한 것을 망령되다라고 언약을 깼다. 부부관계의 법적인 관계를 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호세아서에 지금 그 똑같은 사연이 등장을 하죠. 남편으로 만족을 못해서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바람이 나요. 그런데 8절을 보실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시작. 그러니까 이 바람난 여자가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이 준 것을 자기 바람난 다른 남자가 준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를 향한 지금 성경 기자의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개념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자꾸 빌부터 거기서 얻어먹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준 것도 사실은 원래 남편이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그 우상이 준 걸로 인간들은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남녀 간의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간이 없으니까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시작. 자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런데 그 바람난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데려와라. 그래도 이것이 비련의 호세아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해야 되는 아픔을 가진 선지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는 바람난 여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거북스러운 얘기 같으나 맞습니다. 우리는 바람난 여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이신 예수, 호세아라는 말이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음역이 다를 뿐이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아니 이 예수에게 가서 그래도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기 아골골짜기는 누가 묻힌 장소입니까? 아간이 묻힌 장소예요. 바람난 아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던 삶의 대표자였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사고쳤던 그 아간이 묻혔던 장소인데 아골 골짜기로 뭘 삼아요? 소망의 문을 삼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의 문이라는 티크와라는 히브리 말이 어디에 쓰였던 말인지 아십니까? 라합의 가족이 창문에 달아내렸던 그 줄을 티크와라고 합니다. 그 줄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로 성경이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저주의 현장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비련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호세아 예수. 음란한 아내를 향하여 끝없이 찾아가 도로 찾아오고 도로 찾아오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호세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교회를 있게 했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문을 향하여 또 한 주간도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고개를 들어 주님의 자비를 향하여 이 소망의 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다 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역사의 부흥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이 민족 앞에, 시대 앞에, 정말 이 말세 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속에 아픔을 가졌던 이 죄를 나 자신으로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가